모내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 생산의 과정에서 모를 모판에서 키워서 물론에 다시 심는 것은 농부들의 1년 농사일 중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겨울이 끝난 3월경에 논에 물을 대고 모판을 만들어서 벽씨를 뿌리고 그 벽씨가 3개월 동안 자라면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모판에서 자란 어린 배의 싹신 모종을 뽑아냅니다. 뽑아서 물론에 다시 모내기, 즉 모심기를 합니다. 모종을 심을 물론은 무가 잘 자라도록 하고 또 모심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잘 갈고 엎어서 기경을 해서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생일 케이크만큼이나 부드러운 흙 속에 뿌리가 잘 박히도록 손으로 일일이 모를 심습니다. 벽씨에 싹신 모종이 목판에서 자라고 이 모종을 다시 뽑아서 물론에 이식해서 심지 않으면 쌀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를 뽑을 때 뿌리가 떨어져 나가고 잎이 상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모종을 아주 복된 자리에 복된 땅에서 잘 자도록 하고 또 그 옮겨 심은 모종으로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모종을 뽑아서 물론에 다시 심어야 합니다. 뽑아서 다시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농부의 1년의 농사 계획이고 농부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이와 꼭 같은 일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를 모판에서 다시 옮겨 심는 것 같은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가정을 깨버립니다. 가족관계를 해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과 분노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흩어버립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와 본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이방 나라 각처로 흩어집니다. 특별히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쫓기다가 흩어졌고 또 적의 수중에 사로잡혀 포로된 자들도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큰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큰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 나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복된 땅인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거기에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를 심듯이 다시 심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나무를 심듯이 옥토에 곡식을 심듯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복된 땅에 심겠다. 본국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심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현재의 상황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온 이방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 방황하며 정말 살기 어려운 행편에 처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인들로서 바로 그들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도 오늘 정말 살기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들인 우리들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서 뽑아내셔서 복된 땅에 심으시겠다는 계획과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서 뽑아내어서 복된 땅에 심으시겠다는 계획과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로운 축복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심으리라는 말씀의 원어는 나타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심다, 세우다, 설립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을 축복의 땅에 다시 심겠다, 다시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와 심판과 형벌의 땅에서 뽑아내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심으시고 세우셔서 복을 주시고 또 만민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심고 세우시겠다는 섭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때는 분노가 가득 차였습니다. 노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분노와 노여움을 가라앉히시고 정말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심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심겠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심겠다는 기쁨으로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을 때 기쁨으로 심고 소망을 바라보고 과일나무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으셨다. 아모스 9장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에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절대로 다시는 외적이나 어떤 적군에게나 어떤 그 환란으로 인해서 다시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다시 옮겨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뽑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로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에 심겠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두려움 없습니다. 그 잎이 언제나 강물의 뿌리가 뻗쳐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놀라운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 더위가 올지라도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잎이 상하지 않고 잎이 늘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풍성하게 맺히며 그런 축복의 땅인 물가에 심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된 사람이 되도록 섭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뽑아내어 의인의 길, 구원의 길, 겸손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땅인 여호와의 집에 복된 땅인 여호와의 말씀 시냇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땅인 여호와의 집 시냇가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복된 자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성공하도록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심겠다. 그렇게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승리하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것은 이곳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복된 땅인 것입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에게는 시냇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복된 자, 형통한 자, 성공자가 되도록 계획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곳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은혜로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섭리를 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청소년 때 얼마나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의 가까운 형제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얻어맞고 죽음의 우물에 던져지고 가까스로 목숨은 살아났다고 생각했더니 결국 이방나라 애굽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내는지 보리바의 집에서 억울한 누맹까지 뒤집어 쓰고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왕의 감옥에 보리바의 그 집에서 범죄한 종은 왕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는 마침내 그 감옥에서 보디발의 장관을 만나게 하고 그 장관에 의해서 그가 애굽나라 이방나라 땅에서 복된 나무로 복된 사람으로 심으시고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이 섭리예요. 그때 천하만국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조국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자기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양식을 구걸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보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악행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고 죽이려 했던 당신들의 과거의 악행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늘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기근에 처한 내 민족과 내 형제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하의 가뭄으로 인해서 흉내이 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양식 때문에 행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사랑하시는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심으시고 국무총리를 세우셔서 형님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형님들에게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형님들이 나를 애굽한 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었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었고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드러난 것은 그의 형님들이 양식 구하러 와서 구원함을 받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 심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초창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원망과 괴로움과 절망스러운 인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심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심으시려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으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고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에 소개된 한 신앙 인물이 있습니다. 그 신앙 인물은 맹얼순 전도사님이십니다. 맹얼순 전도사님. 그는 평양 장대연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아들로 현재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으로서 교회 전도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져서 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비난을 오는 길에 비난길에 인민군 패잔병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인민군 패잔병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빨갱이로 오해를 받고 미군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인민군 패잔병으로 미군에게 체포를 당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신앙심이 특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비난길에서 인민군 패잔병으로 오인이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보통 사람처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나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포로 수용소에 갇힌다는 일이 웬일입니까? 라고 한동안 불평하고 절망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용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서 있는 거기에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자기 앞에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광야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가 광야교회가 세워지던 그날 그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심으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 보내신 섭리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여기에 보내시고 심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불신과 절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강한 압력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 많은 인민군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용소에 중동군 포로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왔습니다. 중동군 포로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한꺼번에 몇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국인들을 보고 이 전호사님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갈 수 없었던 중국 땅, 중국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생명을 내걸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앞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다니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심으셔서 그곳에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공산주의의 세뇌가 된 중국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심으시고 세우시고 섭리하신 현장이 날마다 감격이고 날마다 선교의 현장이 되고 날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이며 날마다 천국이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 전도사님의 친구들이 그 억울하게 잡혀서 프로 수용소에 감금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구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석방 탄원서에 자기의 이름만 서명하면 수용소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사님은 그 서명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심으시고 세우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 포로 잡혀오는 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포로 수용소에 여기에 오게 했고 심게 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는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날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중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손발을 씻기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시편 23편을 읽어주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27세 곧다운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은 수용소 밖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례를 했는데 장례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편지는 포로 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포로들 거의 전부가 서명날이 난 편지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중공군 포로들이 적은 내용이 번역이 돼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떤 것인지.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해의 왕, 우리에게 사랑해 주였던 맹의순 선생님이 정말 가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인 의사를 도우며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그 무엇인가에 대해 몹시 화가 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우리를 전장에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맹선생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가며 찬미가를 불러주셨고 나무 십자가를 안고 다니며 그 뜻을 성심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한두시면 늘 병동으로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물러가고 중환자들이 더욱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는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이 발을 씻겨주시면 천상에 오르는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분의 손으로 씻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불편해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잘 사는 사람 몇 명이 우리들의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에 저들만 기름지게 살고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모택동의 깃발 아래 모여 공산주의만 잘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나 구라파의 몇몇 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되고 보니 쓰레기 같은 낡은 무기로 총바지가 된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무더기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붙잡혀 포로가 되고 팔 잘린 자, 다리 잘린 자, 눈을 잃은 자, 살점 달아난 자, 동상으로 살이 문드러져 가는 자, 적군의 손에 의해 치료를 받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사와 끝없는 원망과 증오가 굳어져 우리의 마음은 캄캄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맹선생이 오셨습니다. 맹선생의 숨길은 우리의 껍데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뜨겁고 어둡던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의 손과 사랑으로 녹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모양이고 내 죄를 인해 예수가 그 위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죽고 사랑이 살아남으로 승리했고 그 승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8월 11일 새벽에도 마지막 환자를 시키고 난 선생님은 자신의 눈물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봉독한 후 그분은 한 번 더 힘차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시고 먼 곳을 바라보시며 쓰러지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심겨우지고 세워진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을 믿고 사랑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맹의순 선생님의 마지막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중공군은 이렇게 고백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자리 고요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동이라는 편지를 장례식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읽어졌습니다. 장례식 때 중국어로 낭독이 되고 통역이 되므로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이 말을 듣고 통곡하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으심의 은혜로 정말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사람, 중국인에게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여러분, 이보다도 더한 가치와 극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인 중국인들의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맹선생을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도 포로수용소는 섬이라는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주로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세우시면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또 만민에게 복을 나누는 복된 사람으로 심고 세우시겠다는 섭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맹의순 전도사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세우시는 섭리로 말미암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고 가장 큰 일인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축복을 나누고 간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중국 군인들이 포로 석방을 받아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이웃과 그들의 친구와 그들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으심의 역사는 실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1억명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모이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다 이 전도사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몸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가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1억명이라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으심의 섭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인간의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 골짜기 비탈에 많은 잡초들 사이에 찔레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깨에 삽을 한 자루 메고 산골짜기를 이리저리 살피고 다니는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한참을 살핀 후 찔레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쓸만한 것이 있었군. 그러면서 찔레 주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많은 찔레는 이 사람은 내가 쓸모없는 찔레나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정원사는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찔레나무를 케어냈습니다. 정원사는 골짜기에서 가져온 찔레나무를 자신의 장미정원 중심에 심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찔레나무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값지고 복된 장미정원에 심기어다니 멀지 않아 내가 쓸모없는 찔레인 것을 알면 뽑아서 불에 던지겠지라고 찔레나무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사는 아주 예리한 정원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가신나무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뿌리만 남겨두고 쓸모없는 가지를 이리저리 베어버립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사는 베어진 찔레나무 줄기에다가 아름다운 장미나무의 싹을 접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사는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찔레나무가 아니라 장미나무란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너의 몸통에서 아름답고 향기롭고 가치 있는 무사람들이 사랑할 장미꽃이 피어날 거야. 그 말을 들은 찔레나무는 감격이야. 나 같은 쓸모없는 나무가 복된 땅 장미정원 중앙에 심겨져서 장미나무가 되라니. 불 속에 들어가 불쏘시개 까민 내가 장미나무가 되라니.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저 정원사는 정말 고마우신 분이야 라고 감격에 또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됐습니다. 장미의 계절이 돌아오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장미꽃이 그 찔레나무에서도 피었습니다. 다른 장미보다 유난히 더 예쁘고 아름다운 찔레 장미꽃을 본 정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본래 찔레였지. 찔레나무였지만 장미 정원에 심겨지고 장미에 접붙여진 장미가 되었으니 아무도 너를 찔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본래 찔레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 장미정원에 심겨진 장미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 있는 자로, 향기로운 자로,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를 장미정원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실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땅에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 이곳에 다시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으심의 은혜는 내장이 넘치나이다라고 기쁘게 행복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길로 가도록 이곳에 여러분들을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인인 우리들을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복을 받고 복이 되는 땅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때 정성을 다해 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심는 거예요. 우리 하단에 단감나무를 심었는데 정성껏 심어놨어. 저게 잘 자라야 되는데 심을 때는 정성을 다해 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 심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복을 받고 복이 되는 땅에 여러분들을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스스로 세우셨는데 이 복을 계속 주시고 이 복을 계속 누리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떠나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경외심을 주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 떠나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복의 복을 받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여러분의 복, 후손에게 복, 복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될 복된 곳, 우리가 받게 될 복된 땅에 심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괜히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된 땅에 여러분 단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게까지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다시는 뽑힌 일이 없이 다시는 쫓겨남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심기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